청취자님, 만약에요, 내가 100% 옳다고 믿었던 신념, 심지어 그게 신의 뜻을 완벽하게 대변한다고 확신했던 내 삶의 목적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멘탈이 붕괴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깊이 있게 탐구할 자료가 바로 이 엄청난 심리적 붕괴를 다루고 있습니다. 크레이그 키너 박사의 사도행전 9장과 10장 분석 자료인데요.
네,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딱딱한 옛날 종교 이야기로만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막상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안에 고대 사회의 은밀한 인맥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진짜 첩보 영화 뺨치는 탈출극도 나오고요. 또 당시에 꽉 막힌 사회적 편견들이 어떻게 박살났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역사적 리포트입니다.
사실 고대의 권력 구조나 인간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집히는 그 생생한 현장이 그대로 담겨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전복의 서막을 연 한 청년, 바로 사울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사울은 당시 엄청난 엘리트였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맹렬한 엘리트 청년이었죠. 그가 당시 자신들을 그 길, 그러니까 영어로는 더웨이라고 부르던 초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최고 권력자를 찾아갑니다.
대제사장 가이아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가이아바에게 가서 다마스쿠스로 갈 일종의 공문, 추천서를 받아내거든요. 당시 SNF파나 세례 요한의 무리들도 자기들의 운동을 진리의 길이라고 불렀는데 이 초기 신자들도 특정 교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삶의 방식, 즉 길로서 정체성을 가졌던 거예요. 사울은 이걸 물리적으로 아예 뿌리 뽑으려고 한 거죠.
아, 여기서 그 사울이 받아낸 공문 있잖아요. 키너 박사님 분석을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체포영장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약간 현대의 개념으로 치면 링크디엔에서 제일 잘 나가는 CEO가 써준 VIP 추천사 아니면 마피아 보스의 백지 수표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하하, 마피아 보스의 백지 수표.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사실 고대 지중해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상호 부채 의식이거든요. 영어로는 reciprocity라고 하죠.
아, 내가 빚을 졌으니 갚아야 한다 이런 거요?
그렇죠. 철저한 후견인과 고객의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써준다는 건 내 체면을 담보로 이 사람을 보증할 테니 네가 이 사람을 도우면 너는 나한테 빚을 지는 거다. 이런 무언의 압박인 겁니다.
와, 엄청난 정치적 압박이네요.
네, 그 로마의 유명한 정치가 키케로 아시죠? 키케로가 남긴 편지 보험집을 보면 아예 한 권 전체가 이런 식의 교묘한 추천서들로 꽉 차 있을 정도예요.
세상에. 그럼 사울이 대제사장한테 직접 이 추천서를 받았다는 건 그만큼 유대 최고 권력층의 강력한 뒷배를 가진 진짜 무적의 행동대장이었다는 뜻이잖아요.
정확합니다.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등에 업고 다마스쿠스로 떠난 거죠.
근데 그 거리가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까지 약 135마일이더라고요. 도보로 꼬박 6일이 걸리는 험난한 원정길인데?
네, 다마스쿠스에는 2만 명 이상의 유대인이 사는 거대한 커뮤니티가 있었으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반드시 쳐야 하는 핵심 타겟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원정길 한복판에서 사울의 인생뿐만 아니라 세계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쏟아지면서 사울이 땅에 처박히잖아요.
맞아요. 바닥에 엎드러진 사울에게 목소리가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이름을 두 번 부릅니다.
아,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거요? 이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패턴 아닌가요?
예리하시네요. 사울은 구약의 아주 통달한 학자였거든요. 머릿속에 즉각적으로 패턴이 스쳐갔을 겁니다. 창세기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혹은 출애굽기에 모세야, 모세야.
아, 신이 엄청나게 중요한 사명을 맡길 때 부르는 방식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은 속으로, 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진짜 신의 거대한 뜻 안에 있구나 하면서 내심 전율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 기대가 바로 다음 한마디에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버리잖아요.
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죠.
와, 이 질문이 사울한테 줬을 심리적 타격감이 진짜 상상도 안 가요. 자기는 지금 신을 모독하는 이단자들을 처단하는 거룩한 임무 중이라고 믿었는데 그 압도적인 신적 존재가 그 이단자들과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동일시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가장 파괴적이고 혁명적인 개념이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향한 폭력이 곧 예수 본인에 대한 폭력으로 간주되는 이 철저한 연대의식 말입니다.
사울의 세계관이 밑바닥부터 붕괴되는 소리가 들리네요. 자기가 평생 바쳐온 학문, 종교적 열심, 권력이 사실은 신을 대적하는 제일 끔찍한 범죄였다는 걸 깨달은 거잖아요.
완벽한 인지부조화가 온 거죠. 자아의 붕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들어가서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금식을 하더라고요.
3일간 물을 안 마신다는 건 진짜 치명적이거든요.
제 말이 그겁니다. 중동의 그 건조한 기후에서 3일이나 수분을 끊으면 의학적으로 장기가 손상될 수도 있는 신체적 셧다운 상태잖아요. 이건 그냥 종교적인 금욕이 아니라 극도의 외상 후 스트레스나 깊은 애도의 상태 아닌가요?
맞습니다. 생존 본문조차 마비될 정도의 극심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거죠. 유대교 전통에서 이런 극한의 금식은 자신의 존재가 철저히 부정당할 때, 정말 극심하게 회개하고 애도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제일 의롭다고 믿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가장 끔찍한 가해자였다. 진짜 죽음의 심연을 통과하는 3일이었겠네요.
네, 그렇게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사울을 구하기 위해서 신은 다마스쿠스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신자에게 나타납니다. 사울을 찾아가라고 명령하시죠.
아,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게 사울이랑 아나니아 두 사람한테 각각 따로 환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른바 교차 환상이라고 하던데요.
네, 페어드 비전이라고 부르죠. 고대 문헌을 분석해보면 이런 교차 환상은 엄청나게 강력한 문학적, 역사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외경인 토비끼 같은 문헌을 보면요. 두 사람에게 동시에 독립적으로 환상이 나타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뭘 증명하냐면 이 일이 개인의 심리적 불안이 만들어낸 망상이나 환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종의 상호 교차 검증이네요. 크로스 체크.
맞습니다. 신적 개입의 객관성을 입증하는 패턴이죠. 이 사건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거대한 분기점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요, 청취자님, 솔직히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아니, 사울이 자비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생부 들고 온 암살자잖아요.
그렇죠.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심지어 그 사울이 머물고 있는 곳이 고든길,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스트리트의 유다집인데 거기로 찾아가라는 건 그냥 제 발로 사자우리에 걸어 들어가서 목 내미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반발하는 게 너무 이성적인 판단이죠.
생존을 위한 아주 본능적인 저항이죠. 사울이 함정을 판 걸 수도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뚫고 아나니아가 결국 찾아가잖아요. 그리고 그가 사울에게 건넨 첫 마디가 진짜 악권입니다.
네, 맹인 상태로 웅크려 있는 사울한테 손을 딱 얹으면서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죠.
형제라는 단어가 주는 파괴력이 엄청나거든요. 고대 사회의 모든 부족주의적 경계를 단숨에 허물어버리는 말입니다.
와, 나를 죽이러 온 가해자를 가족의 일원으로 품어버리는 이 비논리적인 용서, 사울의 내면이 얼마나 요동쳤을지 짐작도 안 가요. 그리고 바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시력을 회복하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토비끼에서도 시력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역사적 모티브를 공유하는 대목입니다. 시력을 되찾은 사울은 다마스쿠스를 가로지르는 다라다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부수려고 했던 그 길에 가장 맹렬한 옹호자가 되는 거군요. 그래서 다마스쿠스랑 아라비아, 나바테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니 기존 권력자들이 이걸 가만두겠습니까? 엘리트가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된 건데요.
절대 가만 안 두죠. 곧바로 생명의 위협이 들이닥칩니다. 사울을 잡기 위해 다마스쿠스 성벽 전체가 봉쇄되거든요.
맞아요. 그 당시 로마 원로원이든 사내들인이든 이상하게 암살 음모는 항상 밖으로 새어나갔다는 그 역사적 디테일이 여기서도 나오더라고요. 사울을 노린 함정이 누설된 거죠.
나바테아 총독이랑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성문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때 사울이 선택한 탈출 방법, 이거 진짜 영화 같지 않나요? 한밤중에 성벽 창문으로 바구니를 타고 내려가잖아요.
사실 영화 같다기보다는 굉장히 굴욕적인 장면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제사장 공문 쥐고 위풍당당하게 입성했던 권력자 아닙니까?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생필품 나르는 그 좁은 광주리에 덩치 큰 어른이 몸을 구겨넣고 성벽을 미끄러져 내려가다니 완전 굴욕이네요.
철저한 굴욕이죠. 그런데 이 비참한 탈출기에도 구약 성경과 절묘하게 이어지는 문학적 평행선이 있습니다.
아, 그거요? 여호수아 시대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야합이 창문으로 줄을 달아 내려졌던 사건이랑 또 나중에 다윗이 사울왕의 암살 부대를 피해서 창문으로 도망쳤던 그 궤적이랑 딱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영웅의 서사에서 오만함이 철저히 깎여나가는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거죠. 그렇게 목숨을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도망치는데 당연히 예루살렘 신자들은 사울을 안 받아줍니다.
당연하죠. 저거 위장 잠입이다, 스파이다 하면서 엄청 무서워했겠죠.
그때 짠 하고 나선 인물이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바나바잖아요.
네. 바나바가 사울의 진정성을 보증하면서 사도들과 다리를 놔줍니다. 역사는 항상 최전방에서 불도저처럼 나가는 리더만 기억하지만요. 사실 바나바처럼 무대 뒤에서 적대적인 두 세계를 연결해주는 인물 없이는 어떤 거대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와, 진짜 공감됩니다. 근데 바나바가 도와줬는데도 살해 위협이 계속되니까 사울은 결국 자기 고향인 다소로 피신하게 되잖아요. 다소가 당시 최고급 철학대학이 있던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였다고 들었는데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울이 이 다소에 틀어박혀서 수년 동안 무대에서 아예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애기 발령 상태가 된 거네요.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머리로 새로운 세계관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삶의 체질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다소에서의 수년은 사울에게 일종의 침묵의 용광로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 침묵의 용광로요.
네. 자기가 알던 구약의 지식, 헬레니즘 철학, 그리고 다마스쿠스에서 만난 예수라는 존재를 하나의 거대한 신학적 책으로 벼려내는 과정이었죠. 자신을 다듬는 막후의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했던 겁니다.
청취자님, 부름을 받았다고 바로 무대에 오르는 건 아닌가 봅니다. 사울도 이렇게 자신을 다듬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자, 그럼 훗날 세상을 뒤집을 이 루키가 대기실에 있는 동안 이미 기득권을 가진 수석 사도, 베드로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카메라의 초점이 베드로에게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루다에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치고 요빠에서 죽었던 다비다, 즉 도르가를 살려내는 기적을 일으키죠.
다비다라는 인물,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니더라고요.
네, 당시 고대 지중해 사회에서 여성이 독립적인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전체 10분의 1도 안 됐거든요. 근데 다비다는 그냥 적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과부들의 옷을 직접 지어주며 소외된 사람들을 먹여 살리던 실질적인 사회적 기둥이었습니다.
아,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취약계층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이군요. 그런 분이 죽었으니 공동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이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좀 특이한 행동을 하잖아요.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밖으로 쫓아내고 혼자 기도를 해요.
그 패턴의 기원도 구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아이를 살릴 때 썼던 방식이거든요.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시신과 단둘이 남는 거죠.
아, 키너 박사님이 이걸 현대 아프리카 콩고의 마마진이라는 분의 기적 사례랑 연결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마마진의 치유 사역 때도 구경꾼들을 모두 내보내는 패턴이 관찰됐는데요. 초자연적인 개입이 일어나는 순간에 필요한 극도의 집중 그리고 영적인 경외심을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기적을 단순한 구경거리로 만들지 않으려는 태도죠.
그렇군요. 근데요, 저는 이 에피소드에서 기적 자체보다 더 충격받은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 엄청난 사역을 마치고 나서 유대인 최고 리더인 베드로가 묵었던 숙소 말이에요. 무두장의 시몬의 집이었잖아요.
아, 그 지점을 짚으셨군요.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에는 맨날 짐승 사체를 만지니까 율법적으로 늘 부정한 상태고, 게다가 화학 처리 때문에 냄새가 너무 심해서 아내가 이혼을 요구해도 합법일 정도였다면서요?
정확합니다. 무두장에는 성문 안에 살지도 못하고 밖으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사회적 불가촉천민이었어요. 그런데 철저한 유대주의자인 베드로가, 그것도 기적을 행한 최고의 영적 권위자가 굳이 그 악취나는 집에 자발적으로 머물렀다.
이건 진짜 베드로 스스로가 가지고 있던 율법적, 사회적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있다는 증거네요?
네, 베드로 내면의 패러다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난 이렇게 겸손하다를 보여주는 미담이 아니에요. 바로 다음 장에 나올 유대 세계관을 완전히 산산조각 낼 궁극적인 금기를 마주하기 위한 치밀한 예방주사였죠.
아, 그 궁극적인 금기, 바로 이방인, 그것도 로마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위한 빌드업이군요.
그렇습니다. 고넬료가 있던 가이사랴 마리티마라는 도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헤롯 대왕이 지은 이 거대한 항구 도시는 로마 총독 관저까지 있는 유대 땅 한복판의 작은 로마였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 부대 소속으로 80명을 거느린 현장 장교였고요.
당시 유대인들한테 로마 군인은 그냥 외국인이 아니잖아요. 자기들을 수탈하는 점령군이고 폭력의 상징인데, 심지어 황제 숭배를 해야 해서 유대인들은 군대에 가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완벽한 적군 장교에게 신의 메시지가 흘러갔다니 엄청난 파격이네요.
바로 여기서 키너 박사가 짚어낸 사도행전의 거대한 세계관 충돌이 등장합니다. 당시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시대였거든요. 제국은 황제를 구세주라 불렀지만 그 평화는 압도적인 무력과 피지배층의 억압 위에서만 유지되는 기만적인 평화였습니다. 철저히 칼로 유지되는 체제였죠.
와, 대비가 확 되네요. 반면에 예수의 평화는 철저히 무력함을 선택하면서 태어난 평화의 왕으로서의 평화잖아요. 로마는 남의 피를 흘려서 평화를 얻었지만 예수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평화를 만든 거네요.
그겁니다. 신이 억압받는 유대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억압의 도구였던 로마 백부장에게까지 동일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건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배타적인 우월감에 빠진 유대인 사도를 무두장이의 집을 거쳐 점령군 장교의 집으로 밀어넣으면서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을 무력화시킨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소름이 돋네요. 끔찍한 핍박자 사울은 칼을 내려놓고 은혜의 도구가 되었고, 우리만 선택받았다고 믿었던 베드로는 냄새나는 무두장이와 적국 장교를 끌어안게 되고요. 사도행전은 낡은 편견의 벽이 어떻게 산산조각 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서사군요.
인간이 본능적으로 긋는 배제의 선이 무너지고 그 폐허 위에서 진정한 화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압도적인 레포르타주입니다.
오늘 이 역사적 사건을 쭉 따라가다 보니 청취자님과 나누고 싶은 역설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사울을 최악의 핍박자로 만들었던 원동력이 그 통제 안 되는 광기 어린 열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다마스쿠스 길 위에서 딱 뒤집히니까 그 볼짓거리 같던 기질이 그를 가장 위대한 사도로 만드는 최고의 무기가 되더라고요.
맞아요. 성격이나 기질이 아예 다른 걸로 교체된 게 아니라 그 에너지가 향하는 목적지가 바뀐 거죠.
네, 그래서 청취자님, 혹시 스스로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나 나조차 다루기 힘든 거치고 맹렬한 기질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건 그 자체로 문제가 아니라 그저 방향만 살짝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그 에너지가 올바른 의미를 향해 재조준될 때 당신을 가장 독보적으로 만들어줄 최고의 무기가 되지 않을까요? 오늘 하루 나를 멈춰 세우는 그 빛이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낡은 장벽을 허물고 새로운 길을 여는 깊이 있는 탐구 시간이었습니다.